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 한번 해보세요. 이제 입 꼭 다물고 다치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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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여전히 다섯 분은 입을 안 여시는데.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한 말씀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 그냥 걸어가셨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 믿고 내가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고 싶다. 그래서 옷자락 만졌는데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세상 어떤 고질적인 병도 죽음마저도 예수님의 생명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죽음도 어떤 병도 어떤 힘든 것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힘없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셨고 낙망하는 사람에게 용기가 되어주셨고 병든 사람에게는 나음이 되어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믿음이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병이 나은 여인에게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죽을 듯이 몰아닥치는 바람과 파도 속에서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얼만큼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곧 떠날 것을 알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저런 일로 고민하고 마음이 번잡하다가도 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텐데 뭐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때 마음이 놓입니다. 그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또 고민도 하고 근심도 하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주님을 잡는 그 손길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도 근심도 걱정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몰아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병이 나아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기네.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죽은 사람도 살려내신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씀은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 아무 권능도. 아예 거기다 그냥 뭐 조금 행할 수 없었다도 아니고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곳에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을까? 왜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이곳에서는 고작 몇 사람의 병 고치는 것으로 멈추어야만 했을까? 오늘 말씀 6절 마지막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음이 문제군요.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셨다. 야,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지? 정말 이상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왜 믿지 못할까? 참 이상하다. 왜 믿음이 없을까? 뭐 생각해보면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 안 믿고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예수님 얘기를 해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일도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도대체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깊이를 깨달으려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 마음 밭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 가 달려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가 내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이 문제예요. 우리 교회에도 바이올린 잘하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바이올린이 소리를 잘 내려면 활과 바이올린이 마주쳐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긁혀야 소리가 나는 거죠. 둘이 떨어져 있으면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둘이 만나야, 둘이 맞아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죠. 내 인생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면 하나님의 활이 내 인생에 닿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활이 내 인생에 닿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 혼자서는 어떤 소리도 어떤 음악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활을 내 인생에 가져다 대어야 그때야 비로소 내 인생의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걸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12년 된 병자도 다시 일으키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결국은 내 손이 아니겠어요? 그것은 결국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들, 내 인생에 있는 병들을 오늘도 고쳐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걸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은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아니, 어떻게 잘 그렇게 예수님 어디서 나셨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그 예수님 고향은 어디죠? 그럼 예수님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셨을까요? 나사렛으로 가셨을까요?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나기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예수님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고향으로 가셨다 그 말은 나사렛으로 가셨다 그 말이에요. 나사렛, 그 갈릴리 옆에 있는 데죠?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참 지혜롭고 그 행하신 기적이 놀라웠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안식일에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힘이 있었던 거죠. 제가 100번 말해도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지만 예수님 딱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그냥 엄청 놀랐어요. 우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사람들이 막 놀랐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그 누이들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시스터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럼 팝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여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랬잖아요. 목수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수라서 목수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 목수라고 그냥 못 박아놨잖아요. 이 목수라고 하는 말은 carpenter라고 번역하기보다는 handyman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나무 일만 하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손재주가 좋으셨어요. 예수님이 손재주가 좋으셨어요. 이것저것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돈을 많이 버셨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아들 그러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이야기는 요셉이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불렸다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가 넷이고 여동생도 숫자는 없지만 누이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섯 형제는 있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홀어머니 모시고 형제들을 뒷바라지한 거죠. 예수님이 맏이시잖아요. 큰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시면서 홀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동생들 뒷바라지도 하셨을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 생각에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참 성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칭찬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더군다나 말하는 것도 막 지혜롭잖아요. 그리고 막 능력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면서 야, 이거 우리 동네에 경사났다. 개천에서 용났다. 막 그렇게 좋아할 법 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참 이상하죠. 동네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는 홀어머니 모시며 동생들 놀보는 그냥 목수인 것입니다. 목수여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만난 그 예수, 거기에 내 생각이 딱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더 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에 갇히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공부 많이 해서 자기 지식에 갇혀있던 이 어령 선생님은 내 지식의 한계, 내 지성이 닿지 못하는 곳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따님, 내 병 때문에 아, 지식이 다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내가 아는 것에 갇히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생각한 것에 갇히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도 보이지 않습니다.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은 하늘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땅밖에 안 보이죠. 땅밖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늘을 보셨나요? 구름은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하늘은 어떤 색깔이었습니까? 구름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갔습니까? 하늘을 보지 못하면 하늘이 어떤지를 모릅니다. 땅만 보고 살면 이 땅이 영원하다.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 갇히면, 내 틀 안에 갇히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 새로운 능력을 내 앞에서 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있다면 그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데 나는 관심도 없고 그걸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지나가고 있다면 그 얼마나 불쌍해요.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내 틀에 갇히면 내 눈이 무엇인가에 씌운 것하고 같습니다. 이게 참 이상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딱 눈이 이렇게 탁, 이렇게 탁 틀어지면은 절대 바로 보지를 못하더라고요. 뭐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죠. 그래서 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아니, 그 사람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 출신이야. 그 빌립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냐. 이 선입견이죠. 자기 틀에 딱 갇힌 거죠.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무슨 좋은 일이 있냐. 모르겠어요. 산돌교회에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뭐 모르고 하는 말이죠. 이게 뭐 모르고 하는 예수 믿어도 뭐 다 그렇고 그렇던데 뭐 별 볼 일 없지 뭐. 교회 안 다니면 더 편해. 편한 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막 이렇게 그 시간 들여서 여기 안 나와도 되니까 뭐 편한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교회 안 다녀본 적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냐, 이 모양인데. 내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겠냐.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지 않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내 생각에 묶여 있으면 내 과거도 내 미래도 내 현재도 정확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 내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느냐가 결국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느냐를 경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2년을 앓았던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그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 아니겠습니까? 딸아이 하나 살려보려고 그래도 회당장 야이로는 그 어르신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믿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믿음마저도 없다면 기대마저도 없다면 소원마저도 간절함마저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 가정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뒤집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산돌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쓰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능력 있는 교회가 만드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문제입니다. Faith matters.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저를 보실 때 야, 참 이상하다. 뭐 교회는 다니는데 왜 뭐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네. 이 사람 목사 같기는 한데 믿음은 하나도 없네. 정말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기대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보고 여러분들 보고 저 보고 깜짝 놀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믿음이 굳건해서 없어서 놀라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굳건해서 예수님 놀라게 해드리는 산돌교우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믿고 이 한 주간도 예수님 붙들고 굳건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